한 1년 전부터 저희 집에서 화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허브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로즈마리, 페퍼민트, 애플민트 작은 화분을 얻어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허브는 참 잘 자라더군요. 매일매일 물을 꼬박꼬박 줍니다. 허브가 잘 자라려면 물을 이제 화분 밑에 있는 그 물구멍에 그 뿌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물을 흠뻑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허브가 잘 자라려면 분갈이를 잘 해줘야 합니다. 뿌리가 가득 차면 더 큰 화분으로, 또 차면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잘 해주면 이제 허브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허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매일매일 줘야 하는데 물 주는 것을 잊는 것도 다반사였고, 그리고 분갈이는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이제 창문도 열어서 바람도 쏘이게 해주고 그리고 빛도 좀 보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겨울이라서 춥다는 이유로 이제 창문은 꽁꽁 닫아 잠그고 이제 커튼도 치고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은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묻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꽃밭을 망쳐버리는 방법은 그 꽃밭에 불을 질러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썩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꽃밭을 망쳐버리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관리하지 않고 그냥 가만두면 됩니다. 그러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저절로 망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에 2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2일 후에 라는 말은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첫 번째,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의 두 번째 내용으로 구분하는 분기점이 바로 2일 후에 라는 말입니다. 그럼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일은 무슨 일이었냐? 그것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그 일에 동참했던 노인들은 그 기초가 놓일 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던 그 가슴 아픈 기억이 살아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중상모략들이 많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라서 6장에서 중건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7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 다음에 57년 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57년의 공백을 2일 후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7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셔서 아름답고 멋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화분이더라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망쳐버리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가만두기만 하면 그 결과는 화단을 망쳐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선택하시고 에스라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의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6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누구인가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합니다. 익숙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때 그것을 익숙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익숙합니다.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죄 지어도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없고 그냥 악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한 경우 그것을 죄에 익숙하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익숙합니다. 그런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은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편한 분도 그거를 새벽 기도에 익숙하다고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악한 일에 익숙해지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선한 일에 익숙해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선한 일에 익숙해지는 것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경건의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익숙하게 익혔더라도 한순간에 그런 습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했을까요? 그가 태어나서 자란 땅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은 주변에 온통 음란한 문화, 태음신을 섬기는 문화, 이방신 마르둑을 섬기는 문화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그가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이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놀림거리가 되어서 성경 두루마리를 뺏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수모를 당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기록된 것은 그가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헐뜯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기로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에스라는 표가 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 같습니다. 두 눈으로 보기에 정말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이지요. 자세히 그가 어떻게 도우심을 받았는지 우린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는 페르시아에서 바사지요, 왕에게 직언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쯤 되는 학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표가 나는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경만 끼고 산다고, 율법만 끼고 산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멸시 속에서도 그가 학사의 위치에까지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가 나는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었겠지요. 또한 에스라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큰 페르시아 왕국에서 에스라의 뜻대로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에스라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을까요?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굳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와 함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기에 그가 학사의 자리에 오르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라는 말을 딴 사람이 기록해 준 게 아니라 에스라가 직접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난 이만큼 했다. 난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난 이런 능력이 있다. 난 이런 지위도 있다. 사실 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자랑하는 게 조금 낯뜨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이렇게 주구장창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엄청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읽는 방금 읽은 10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에스라가 하기 전에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단어는 키라는 접속사입니다. 원어로 하면 키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에스라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에스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57년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감,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겉모양으로 성전만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서,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말씀, 통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도 잘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 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도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 위에 말씀의 통치가 없다면 그것은 꽃밭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말씀 통치의 나라를 예루살렘 위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57년 동안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과연 누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과연 누가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낼 것인가?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도저히 찾지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에스라를 찾으시고, 그리고 또한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 통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결단을 하고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에스라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선택하시기로, 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욕심이 있었는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이류 시민으로 살고 있고, 또 주변 유대인들이 한 명, 두 명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러 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는 에스라의 모습,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그 위대하고 장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동족 유대인 모두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에스라의 열심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 내가 에스라를 사용해야겠구나. 아, 내가 에스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데 사용해야겠구나 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참으로 화려합니다. 얼마나 화려한가 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고 합니다. 아론이 누구인가? 그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인도한 민족적 지도자입니다. 초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라 하면 에스라의 족보도 참으로 대단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에스라의 족보를 다 따져보시고, 아, 에스라가 참 출신 성분이 좋구나, 내가 이놈을 사용해야겠구나 하고 결정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열심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에스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좋은 재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주변에 좋은 인간적인 배경을 물려주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좋은 사업체를 물려주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에스라처럼 키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키웁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후손을 키웁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페르시아에 있는 것이, 바사 왕국에 있는 것이 정치적 지위도 보장되고 왕으로부터 원하는 것도 다 받고 그런 편안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하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욕심이 있나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가진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열정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을 위하여,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위하여 말씀을 사용만 하고 있나요?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지혜를 삶 속에 익힘으로 말미암아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학사라는 대단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누렸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우심을 얻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유대인들도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얻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여러분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기 혼자 누리려 하지 않고 자기만 잘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함께 잘 되려 했습니다. 그는 자기만 받은 축복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나라들에게 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말씀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리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나눌고 나누고 흩어지고 베푸는 데에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배우는데 급급하신 분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데에만 급급한 분 계십니까? 누구 하나 1대1 양육을 해달라 해도, 순장으로 섬겨달라 해도 도저히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난 아는 것이 없으니, 난 배운 것이 없으니 못하겠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 나누셔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시면 주일에 예배에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것만 나누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누고 베푸는 데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은 흥왕하고 우리들의 삶의 역사도 흥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직선 거리로는 한 700km쯤 됩니다. 하지만 그 나 있는 길을 따라가면 한 1500k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아니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네 달에 걸려서 갔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대략 11km, 12km쯤 걸은 것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12km를 걸어간 그 길은 사막지대였습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구분도 안 되는 곳이 사막입니다. 곳곳에 방울뱀, 곳곳에 전갈, 독충들이 기다리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끌고 가는 사람들 중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험한 길을 하루에 12km씩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에스라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에스라는 말씀 통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도우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도우십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안에 말씀을 가르치려는 욕심은 적고 말씀을 배우려는 욕심은 적고 선한 손의 도우심만 얻으려는 마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미국 샬럿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이 아버지에게 대학에 들어가면 차를 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렇게 하마 하고 차를 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합격을 했고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성경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딱 내밀면서 이 성경책에는 자동차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이 성경책을 잘 읽어보거라 하고 주었습니다. 아들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배신감을 느꼈겠죠. 아니 아버지가 약속을 어기다니 차를 사주게 했다더니 왜 성경책을 사주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은 꺼내보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대학교 앞에 가서 4년 동안 하숙을 하면서 집 근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졸업때가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가 다 되어서 이제 하숙집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하숙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가 주신 성경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냥 먼지를 탈탈 털었겠죠. 탈탈 털어가지고 성경책을 쫙 피워보니 거기에는 종이 한 장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액수의 수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수표는 유효기한이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난 겁니다. 성경에 자동차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붙잡힌 바대로 산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에 사로잡혀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엄청난 희열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에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매일매일 흥분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사막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누우면서 와,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구나. 저렇게 수많은 도적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도 안 만나고, 그렇게 수많은 안 좋은 벌레들이 가득 찼지만 우리는 그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렇게 잠자리 들었구나. 주님, 오늘도 선한 손에 도우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일매일 에스라는 4개월간 잠자리에 눕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일상도 그렇게 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주님과 동행할 때, 말씀에 엎드린 채로 살아갈 때,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고자 하는 욕심대로 살아갈 때, 말씀 통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는 원 플러스 원 사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을 품고 잘 섬겨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지요. 저도 제 오랜 친구를 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친구를 품었습니다. 예전부터 품고 기도했었는데 이번 기회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 친구를 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전화도 하고 가끔씩 교제도 하고 이랬습니다. 평소에 별로 전화도 하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많이 하니까 언젠가는 이 친구가 갑자기 너 돈 필요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 2주 전쯤에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그 친구가 있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하고서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대체 뭐가 싫은 거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야, 내 친구가 이제 곧 목사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나도 천국 가지 않겠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야,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세상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해보는 그 친구가 교회가 재미없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재미있는 영화는 다 보는 아이가 성경책이 재미있겠습니까? 그 뭔가 좋은 곳 다 다니는 사람이 교회같이 따분한 곳이 재미있겠습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순간에 할 말 좀 주십시오.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야, 교회 가는 건 재미없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 재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친구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 친구는 꾸준히 다녀본 적은 없거든요. 뭔가 신기하다는 눈치입니다. 결국에는 얘기를 잘 주저주저 맞추고 이제 교회에 다시 한번 또 가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거 처음에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믿다 보면 재밌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대로 사는 거 별로 재미없습니다. 성경책 본다고 갑자기 몇십억이 떨어집니까? 성경책 본다고 갑자기 막 내 생명이 10년씩 길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 따라 사는 거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재밌어집니다.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도 체험하게 되고 말씀 배우고 가르치면서 살다 보면 역전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에스라도 처음부터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온통 주변에 사방 온통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가 어떻게 말씀 따라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꾸준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손에 도우심도 누렸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씀 통치의 나라, 말씀 통치의 가정을 만드는 것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작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에스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말씀 통치의 인생, 말씀 통치의 가정, 말씀 통치의 나라, 말씀 통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르치려 했던 에스라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치의 나라를 만들려 했던 에스라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자 몸부림치기 원하오니 에스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종 에스라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가정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사업터를 향하여,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모든 인생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